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병력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포위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병력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중추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내 민간인의 안전을 위해 하마스 테러리스트 조직을 상대로만 작전을 펼친다면서 지난 3주간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음성, 인쇄물 혹은 영상 형식으로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우리는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 일시 중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최소 9,061명으로 늘었으며 3만 2천 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조세 수입 이전만을 허용할 것이며 하마스 통제하에 가자지구에는 이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예산의 30% 정도를 가자지구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약품과 사회지원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한 이집트 입국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 700여 명이 가자지구를 떠났다고 현지 국경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 관리들에 따르면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이틀간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외국 국적자들 외 중상을 입은 팔레스타인인 수십 명도 포함됐습니다. 라파 검문소 개방 조처는 카타르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집트 간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앞으로 약 2주간 외국 여권을 소지한 7,500여 명이 가자지구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납치했던 인질은 어린이 30명을 포함해 모두 242명이라고 이스라엘군이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가자지구 상공에 정찰용 드론 여러 대를 띄워 인질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공개 면담한 데 이어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과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영국에서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가자지구 내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을 철회한 러시아 정부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CTBT 비준 철회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계획된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단계이며 이는 미국이 CTBT 발효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행동은 CTBT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 최근 몇 주간 많은 나라들이 유사한 우려를 표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핵실험과 CTBT에 관한 러시아의 최근의 무책임한 언급들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CTBT는 지난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186개국이 서명하고 러시아 등 170여 개국이 비준했지만 미국, 중국,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러시아 관련 제재 조치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새롭고 매우 강력한 제재 결정에 대해 미국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모든 제재 결정은 전면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제사 음식은 가족 모두 함께 준비한다. 부모의 길이 달라도 합해서 지내도 좋고 지방 대신에 사진도 좋다. 유교 문화의 전통을 보존 계승하는 역할에 한국 성균관이 2일 발표한 전통 제례 현대화 권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사나 차례는 사랑과 공경, 정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임을 기억하고 고인을 그리워하는 가족이 모여서 화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평소 즐기던 음식을 올리거나 생일상처럼 차려도 무방하다는 설명입니다. 관혼상제의 예법을 중시하던 과거 한국에 비해서는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제사나 명절 차례 준비 때문에 가정 불화가 빚어진다는 얘기가 종종 있고요. 또 심지어 제사상에 닭튀김, 치킨이나 피자를 올리는 가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설왕설래에 성균관이 제사가 무엇을 중심에 둔 의식이어야 하는지를 현대사회에 맞게 새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자, 성균관의 권고안은 최근에 발표된 제례문화 관련 한국인 그 인식조사 결과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인식조사 결과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가족 사이 교류를 위해서 부모 뜻에 따라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계속하겠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응답자의 56%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했고요. 10명 중에 8명은 자손에게 제사를 물려줄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제사 문화에서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은 음식 간소화, 형식의 간소화, 여성 위주의 제수 준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Make clear that if Iran or its proxies widen this conflict and put more civilians at risk,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이 공공연하게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 살펴봅니다. 뉴스 속 인물은 로베르트 피초 새 슬로바키아 총리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1월 3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4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4일 토요일에 북한, 평안남도와 용현, 중강 등 서쪽의 일부 지역은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흐려지거나 종일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흥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30mm 정도 예상하고요. 평안남도 그리고 황해도 지역은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1도, 최고는 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는 8도고요. 개성 11도, 신의주 5도, 중강 영하 2도까지 떨어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8도, 원산 11도, 청진 2도, 희산도 영하 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0도까지 오르고요. 개성은 22도, 신의주 17도, 중강 14도, 함흥도 14도입니다. 원산의 낮 최고 15도, 청진 10도, 해산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m, 먼바다도 2.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막다가 흐려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내 가자 시티를 완전하게 포위했습니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금수조처 해제를 촉구하는 31번째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소식인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의 총리, 대통령을 만났네요.
네, 이스라엘 총리실이 3일 SNS인 X에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났고요. 또 이날 오후에는 이스라엘 전시내각 강요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예.
자, 이번 분쟁이 시작되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7일에 이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네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에 들렀다가 4일에는 요르단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의 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방문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먼저 이스라엘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에게 우리는 가자의 남성, 여성, 아이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확고한 조처들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블링컨 장관은 또 3일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기 전엔 다시 민간인 보호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정부 입장대로 가자지구 안에 있는 민간인 보호 강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일에 이 가자지구 구호를 위해서 전투 행위를 일시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이 이런 요구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 국제사회의 전면 휴전 요구를 거부했던 이 네타냐후 총리는 2일 우리는 진격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면서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의 그 휴전이나 전투 행위 일시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의 가장 큰 도시라는 그 가자시티도 완전하게 포위됐다는 발표가 나왔던데요.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완전하게 포위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가자시티가 이 하마스 테러 조직의 기반 시설 중심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 군이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복잡한 구역에서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 병사들은 필요하면 공습이나 폭격을 요청하면서 반군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그들이 지금 하마스 전투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공병 장비로 하마스 기반 시설들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가자지구에서 지상전 시작되면서 이스라엘군 쪽에서도 전사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3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마스 군사조직인 카삼 여단은 이 대원들이 가자지구 안의 몇몇 구역에서 이스라엘군과 싸우고 있고 북서부 베이트 라히아에서는 이스라엘군 4명을 사살했다고 3일 주장했습니다.
네.
이들은 또 자체 제작한 대전차 로켓으로 몇몇 이스라엘군 탱크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네, 헤즈볼라 지도자죠. 이 하산 나스랄라가 3일 이번 분쟁이 시작된 뒤에 이어진 오랜 침묵을 깨고 연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헤즈볼라도 이번 사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이 나스랄라가 오늘 무슨 연설을 할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예.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가 시작된 뒤에 헤즈볼라도 레바논 쪽에서 이스라엘하고 공방 벌이고 있죠?
네, 양측이 아주 자주 폭격이나 공습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 AFP 통신 집계로는 지금까지 레바논 쪽에서 약 71명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약 9명이 사망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집트 라파 국경이 열리면서 민간인들이 가자지구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탈출 행렬 이어졌죠.
네, 이집트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 합의로 외국인이나 이중 국적자 또 심하게 다치거나 아픈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이 일에는 외국 여권 소지자 약 400명 그리고 부상자 60명이 라파 국경을 건너 가자지구를 떠났습니다.
네.
1일과 2일 이틀 동안 외국인 약 700명 이상이 라파 국경을 통과했는데요. 오늘 3일에도 국경이 열렸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일하던 가자 주민들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에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 약 7천 명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이 가자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있다면서 이 가자 지구에서 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로 3일까지 가자 지구에서 확인된 사상자 어느 정도입니까?
현지 보건당국 추산으로는 9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1,400명이 숨졌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하마스가 지금 인질 242명을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촌 오늘 유엔으로 갑니다. 2일 유엔에서 쿠바 관련 결의안이 채택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미국의 대쿠바 경제 봉쇄 조처를 규탄하고 이걸 해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또 통과됐습니다.
네, 네. 자, 결의안 표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찬성이 187, 반대 2, 기권 1, 그리고 세 나라가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이었고요. 소말리아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몰도바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유엔 회원국이 모두 193개 나라입니다.
예. 자,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 풀라는 그 유엔 총회 결의안 그동안 뭐 수십 차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992년에 처음 나왔고요. 올해까지 모두 31번 연속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1959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공산 정권이 쿠바에 들어서고 카스트로 정권이 미국 시민과 기업 자산을 국유화하자 이듬해 무역금지 등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 조처를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네네. 자, 경제 봉쇄 조처 때문에 쿠바는 진짜 오랫동안 어려움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제 봉쇄에 관련된 미국 법이나 규정 때문에 이 쿠바 정부가 금융거래를 하거나 또 물자와 서비스를 확보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네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2일 유엔총회 발언에서 쿠바가 지난해 한 해에만 약 50억 달러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쿠바 정부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해결하려고 개혁 조처 도입하기도 했었죠.
네, 중소규모 민간기업을 허용하는 등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2021년 9월에 소규모 기업 설립이 허용된 이래 쿠바 내에서 8천 개 이상 회사가 세워지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미국의 경제 봉쇄 같은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요.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이 쿠바 경제가 1959년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자,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쿠바와 미국 이 두 나라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먼저 로드리게스 장관은 표결 전에 발언해서 이 경제 봉쇄로 쿠바인들은 식량이나 의약품 그리고 기술 장비와 의료 장비를 확보할 수 없다면서 이는 집단 학살과 평화기간 경제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네.
주장했습니다.
자, 미국 쪽 얘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폴 폴론스비 차석 대사는 결의안 표결 뒤에 미국은 경제 봉쇄 조처를 고수할 것이라면서 이는 쿠바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유엔이 그 2일 채택한 그 결의안은 강제성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 대쿠바 경제 봉쇄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 철회했네요.
네, 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일 이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지난달 러시아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서 이 푸틴 대통령 서명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비준 철회하겠다라고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사실 아주 빠르게 처리가 됐네요.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5일에 이 소치에서 열렸던 이 발다이 국제 토론 클럽 회의에 나와서 이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네.
당시에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이 CTBT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러시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러시아 하원에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네.
일주일 뒤에 상원도 이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떠한 형태나 규모, 장소에서도 이 핵 폭발 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대략 70개 나라가 서명함으로써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조약이 아직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이 주요 핵 보유국이 모두 조약에 서명은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 나라가 다 비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게 아직까지는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8개 나라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5개 나라가 이 조약에 서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않았고요.
네.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애초에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000년에 이걸 비준했는데 하지만 이거를 이번에 그냥 되돌리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하면서 다시 핵실험할 수도 있다.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핵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최근에는 미국과 맺었던 유일한 군축협정인 뉴 스타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러시아는 뭐라고 합니까?
뭐 CTBT 비준을 철회했어도 미국이 핵실험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러시아도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세르기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지난달 러시아가 CTBT를 계속 존중할 것이고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할 경우에만 러시아도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 철회에 대한 서방의 반응 볼까요?
네, 먼저 미국 정부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2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 조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국제사회 군축 노력을 후퇴하게 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미국 정부는 이 CTBT가 발효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핵실험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뜻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러시아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고위 대표는 2일 러시아 측이 CTBT의 목적과 목표를 계속 존중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참고로 이 모든 EU 회원국은 이 CTBT를 비준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상원이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 부사령관 등 3명의 군 고위 인사를 인준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주민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등 4개 도시 시장들이 백악관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시장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14억 달러의 지원금 외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네소타주를 시작으로 15개 주 선거 유세에 돌입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부터 가볼까요? 상원이 군 고위 인사 인준안을 통과시켰네요.
네, 상원은 2일 전체회의에서 3명의 군 고위 인사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해군 참모총장 지명자와 그리고 데이비드 엘빈 공군 참모총장 지명자 그리고 크리스토퍼 마호니 해병대 부사령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모두 처리된 겁니다. 상원은 프란체티 지명자와 엘빈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찬성 95대 반대 1로 그리고 마호니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찬성 86대 반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이번에 상원이 통과시킨 그 인준안 중에 뭐 단연 주목되는 인물이 있군요.
맞습니다. 바로 프란체티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당시 프란체티 해군 부참모총장을 신임 해군 참모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프란체티 지명자는 미군 역사상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사성 장군에 오른 인물인데요. 이번 상원 인준으로 역사상 첫 여성 해군 최고지휘관이 됐습니다. 프란체티 참모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은 주한 미 해군 사령관으로 한국에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해군 참모총장 인준으로 해군의 최고지휘관 공백 상황 이제 해결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길데이 전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8월 4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길데이 전 참모총장이 퇴임하기 전에 후임자가 미리 상원의 인준을 받고선 공백 없이 바로 취임했어야 했는데요. 상원 인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두 달 넘도록 해군 참모총장은 공석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군의 이 핵심 지휘관 공석 사태가 해군뿐만은 아니죠.
맞습니다. 앞서 해병대 사령관과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이 각각 7월과 8월에 퇴임했는데요. 모두 이 후임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이 최고위 군사회의인 합동참모회의에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육해 공군과 해병대, 또 우주군, 해양경비대, 그리고 주방위군 등 총 7개의 군 참모총장의 합참의장이 포함됩니다. 해병대 사령관과 육군 참모총장은 이후에 상원에서 인준이 되긴 했는데요. 한때 이 합동 참모회의 멤버 3명이 공석이었던 겁니다.
네. 주요 군 지휘관의 공석 상황이 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네, 상원에서 인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이 이를 맡고 있는 건데요. 바로 군사위원회 소속된 토미 튜버빌 의원입니다. 티머빌 의원은 국방부의 한 가지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이 군 인사의 인준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튜버빌 의원이 문제 삼고 있다는 그 국방부 정책이 어떤 건가요?
네, 바로 낙태 지원 정책입니다. 이는 지난해 있었던 연방대법원의 낙태 판결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해 여름에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죠. 이에 국방부는 이 낙태가 금지된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들에게 낙태하는 데 필요한 여행 경비와 또 휴가를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튜버빌 의원은요,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국방부가 해당 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인준을 막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튜버빌 의원이 그러니까 상원 의원 한 명이 이렇게 군 인사의 인준을 막아설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인준을 막는다는 것보다는 인준을 지연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상원이 처리해야 하는 군 인사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입니다. 따라서 통상 각 인사를 개별적으로 인준하지 않고 일괄 승인합니다. 그런데 이 상원은 군 인사 등에 대해서 만장일치 동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명의 의원이 반대를 하면은 이 수백 명에 달하는 군 인사를 일괄 승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인준을 해야 하는 건데요.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날 인준 투표 후에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얘기가 나왔군요.
네, 오스틴 장관은 지휘관 3명의 상원 인준을 환영하면서도 아직도 370명 이상의 인사가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며 상원이 더 적극적으로 인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우리는 다방면에 걸친 시급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투력이 최대의 능력으로 발휘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상원 공화당 안에서도 튜버빌 의원한테 입장을 좀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2일 그 4시간 넘게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인사 61명에 대해서 인준 투표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튜버빌 의원에게는 입장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튜버빌 의원은 입장을 변경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 주요 도시의 시장들이 백악관 찾았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덴버와 시카고,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4개 도시 시장이 2일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당초에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도 함께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요,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주요 도시 시장들이 백악관을 왜 찾아간 겁니까?
네, 최근 이들 도시에 대거 유입되는 이주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서 시가 직면한 이민자 유입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서한을 보낸 하루 뒤에 직접 백악관을 찾은 겁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펴면서 미국에 들어오는 이주민 수 크게 늘었는데 특히 그 말씀하신 그 도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이유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바로 민주당 성향이라는 점인데요. 뉴욕은 앞서서 이주민 보호 도시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좀 더 우호적인 지역을 찾아서 바로 이를 도시로 몰리게 된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텍사스주나 뭐 플로리다주 등 그런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은요. 밀려드는 이주민의 유입을 막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들어온 이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주요 도시 시장들이 백악관에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네, 이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주민 유입과 관련해서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며 의회에 14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을 방문한 시장단은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50억 달러의 추가 예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 시도 자체적으로 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덴버는 이주민 임시 거처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주에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뉴욕과 시카고는 지금까지 각각 17억 달러 그리고 3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여기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애덤스 시장은요, 시의 지원금이 오는 2025년 7월에는 1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자 회의에 참석한 뒤 이 주요 도시 시장들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시장단의 연합을 주도한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은 이 회의에서 좋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시의 시급한 문제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잘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스턴 시장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주민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들은 특히 이주민에게 노동 허가증을 줘서 이들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백악관 반응 보겠습니다.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화가 건설적이었다면서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신속한 노동 허가증 발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P통신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도시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과연 이를 통과시킬지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15개 주 방문을 시작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중서부 미네소타주를 시작으로 해서 15개 주 순회 방문에 돌입했습니다. 2주 일정의 이 방문에는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주 등 경합주와 그리고 이른바 시골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전날 이번 순회를 유세운동으로 표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첫날에 농촌 지역에 대한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 농촌 지역 사회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습니까?
네, 농촌 지역에 대한 50억 달러의 투자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미국의 투자 그 정책의 일환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기후 친화적인 농업 지원에 17억 달러, 그리고 깨끗한 식수 및 기관 시설에 11억 달러, 또 농촌 지역 주도의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억 달러, 그리고 여기에 초고속 인터넷 시설 확대에 2억 7,400만 달러 등이 책정됐습니다. 백악관은 농촌 지역의 번영과 경제 개발, 그리고 경쟁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해서 농촌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보장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의 15개 주를 순회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유세 운동입니다. 첫 방문지가 미네소타였는데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노스필드에 있는 그 더치크릭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이 농장은 이 클로버 집안이 3대째 운영하는 가족 농장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또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육류 가공과 그리고 소매 공급망이 통합돼 있어서 미국의 농장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단 4개 기업이 소와 돼지 가공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 중 한 곳만 문을 닫더라 하더라도 이 공급망 붕괴를 초래하고 또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이 정부의 농촌 지역 투자로 이 가족 농장은 앞으로도 가족의 품에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건요. 바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선 이 농촌 지역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앞서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9월 백악관과 바이든 선거 캠프가 이 농촌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유세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 전체 유권자 대비 농촌 유권자 비율을 좀 보면은 경합이 치열한 노스캐롤라이나와 그리고 조지아 또 위스콘신주의 농촌 유권자는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펜실베니아주 22% 그리고 메인주는 6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이 2020년에 비해 2022년 농촌 지역 격차를 개선한다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를 대상으로 큰 표심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네소타에 이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두 번째 목적지 어디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3일에는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메인주로 이동을 해서요. 지난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의회 총기폭력 관련법을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하고 공화당에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순회하는 유세운동을 하고 있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들은 다음 주에 3차 경선 토론회 갔지요?
맞습니다.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죠. 8일에 그 제3차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데요. 현재까지 이 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진 후보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또 크리스티 크리스 전 뉴저지 주지사와 기업가 비맥 나와스와미시 등 4명이고요.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도 31일에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앞서서 지난달 28일 후보에서 정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내년 대선을 위한 공화당의 경선 토론회입니다. 세 번째 토론회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합류할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토론회에 이어서 이번 3차 토론회도 역시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에 토론회가 열리는 날 밤에 마이애미에서 불과 17km 떨어진 하이얼리아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60%에 달하는 지지율로 현재 공화당 후보 가운데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1789년 전쟁부 그리고 재무부와 함께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생긴 부처입니다. 국무부는 연방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의 역사, 그 첫 번째 순서로 건국 초기부터 남북전쟁 시기까지 상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초대 토머스 제퍼슨 국무장관은 처음 장관직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외교 서신을 직접 작성하는 서기 4명과 통역 그리고 전령 각각 1명의 보좌를 받았습니다. 또 당시에는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만 외교 공간이 있었고 10곳에서 영사 업무를 했습니다. 건국 초기 35년 동안 국무부는 새로운 공화국이었던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멀로 그리고 존 퀸시 애덤스 장관이 이끌었습니다. 19세기 초에 들어 국무부는 미국 영토가 서쪽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 대륙의 상당 부분을 통제 아래 두게 됐습니다. 1789년 이후 50년 동안 미국 외교관들은 미국이 평화 기간에는 유럽으로부터 정치적 고립을 추구하고 전쟁 시기엔 엄격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따랐습니다. 한편 앤드루 잭슨 대통령 정부 동안이었던 1833년과 1836년 사이 국무부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 시기 외교 업무를 질서 있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료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6개 부서가 신설됐고 이 가운데 외교국과 영사국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해외 공간은 1830년 15곳에서 30년 뒤에 33개로 늘었습니다. 이들 공간은 대부분 유럽이나 중남미에 있었고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는 몇 곳만 있었습니다. 1860년까지 모두 45명의 외교관이 임명됐지만 33개 공간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한편 이 기간 영사 업무는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1860년에 가면 영사 업무를 하는 곳이 253곳이 됐고 이곳에서 영사와 여타 직원들이 해외에 있는 미국 선박과 선원들을 보호하고 미국 상업의 확장을 진흥했습니다. 1823년과 1867년 사이 기간 미국 외교는 일반적으로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국가 외교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건국 초기부터 남북전쟁 시기까지 국무부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공공연히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란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중동의 앙숙, 이란과 이스라엘.
오늘날 중동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인 나라를 들라면 이스라엘과 이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역사와 종족, 종교적 배경 등 여러 이유로 갈등과 마찰을 빚는 나라가 여럿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드러내놓고 상대가 자국의 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공공연히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곤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을 경계하면서 외교적 힘을 앞세워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싸우는 걸까요? 얼핏 봐서는 그 이유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처럼 이스라엘과 영토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는 흔히 국가 간 마찰의 대표적 이유가 되는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나라는 육로로 무려 2,300km 넘게 떨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요르단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전쟁을 벌인 적도 경제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두 나라는 지금 중동에서 가장 앙숙관계, 말 그대로 앙심을 품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입니다. 놀랍게도 이란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수립을 선언한 후에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는 튀르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두 나라가 지금은 등을 돌려서 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제1시기 이스라엘 등장과 이란의 인정.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요 사건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공식 선언한 1948년부터 1953년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다시 권력을 잡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 두 나라 관계는 양면성을 가진 일종의 탐색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란은 유엔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중재하며 내놓은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에도 반대했고요. 이스라엘의 유엔 가입에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란은 튀르키의 뒤를 이어서 1950년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데요. 이란은 같은 이슬람권 국가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과는 전혀 다른 민족인데다가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아랍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제2시기 우호와 연대 관계.
두 번째 시기는 1953년부터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벌어지기 전까지로 이때만큼 양국이 우호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란은 친미, 친서방 성향의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 국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란은 오늘날과는 달리 세속주의를 추구하고 있었고 이란의 청년들은 미국의 음악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도 크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양국 간에 비행기도 오갔고 심지어 두 나라는 함께 미사일 개발 협력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제3시기 이란 혁명 후 대립과 갈등의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금까지입니다. 1979년 친미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며 들어선 이란 혁명 정부는 반미, 반이스라엘을 주창하고 이스라엘의 합법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외교적, 상업적 관계를 단절하는데요. 하지만 80년대만 해도 양국 간의 은밀한 물밑 거래 협상은 존재했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도운 건 중동의 복잡한 역학 관계 때문입니다. 당시 이라크는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를 자국의 안보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이란도 이라크의 원자로 건설이 핵무장을 위한 것으로 의심했는데요. 여기에 양국의 입장이 일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라크 원자로를 폭파하는 일명 오페라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식으로 양국의 은밀한 관계는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미, 반이스라엘을 기치로 한 이란의 대외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과 이란의 태도.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의 안보가 다시 큰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갈등이 주변국의 개입을 야기해서 과거 역사에서 몇 차례 보여진 것처럼 이른바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입니다.
Make clear that if Iran or its proxies widen this conflict and put more civilians at risk, you
이미 시리아, 레바논의 무장 세력들은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란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마스를 물질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온 이란은 연일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미국을 규탄하면서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란이 이 사태에 개입한다면 이는 사실상 확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가자지구에 실제 병력을 투입하는 식으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국내 사정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이란은 지난해 발생한 마흐사 아미니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반정부 여론과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부터 시작된 미국 등 서방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도 지지부진한 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도 이란으로서는 썩 달가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에 진행되던 평화 구축 노력, 외교 관계 복원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난하고 있고 다시 틈새가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섬멸하겠다며 대대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란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신임 총리입니다. 최근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신임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초 총리는 다만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피초 총리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대표적인 친러시아 성향 정치인인 그는 선거 유세에서 우크라이나에 단 한 발의 탄약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피초 신임 총리는 지난 9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 독립적인 외교정책 수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그는 2006년부터 2010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리를 지낸 슬로바키아의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2014년 대통령 선거 때 출마했다 결선 투표에서 고배를 마신 적도 있습니다. 기초총리는 1964년생 59살입니다. 구소련의 일원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 해체 후 1993년에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됐습니다. 피초총리의 어린 시절 꿈은 정치인, 스포츠 기자, 고고학자 등 여러 가지였다는데요. 그는 브라티슬라바에 있는 코메니우스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1986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에 입당했고요. 1989년 벨벳 혁명으로 공산 정권이 붕괴한 후에 그는 공산당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사회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총선에서 승리해 의회에 진출한 걸 시작으로 지금까지 30여 년째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신임 총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 귀가 얇은 사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the news? David decided to go with Jack's plan instead of your plan.
Seriously? Again?
Yeah, he's so gullible. He falls for every new idea. Jack just pitched his idea yesterday, and now he's all in for it.
It's like he cannot make up his mind for more than a day. I thought my plan made more sense, to be honest.
I agree, but he's easily swayed by the last person he talks to.
I hope Jack's plan works out for him, and I hope next time he will stick to a decision for longer than a day.
데이빗이 제가 내놓은 안이 아닌 제게 플랜, 제게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요.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데이빗을 귀가 얇다고 표현했습니다.
He's so gullible. He's gullible. Gullible.
잘 속는 어떤 사람이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거나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때 팔랑귀라고도 하죠.
He seems to be quite gullible.
그 사람은 팔랑귀인 것 같아요.
He must be gullible.
그 사람은 귀가 얇은 것이 확실해요.
He's so gullible.
그는 정말 귀가 얇아요.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표현으로
falls for.
falls for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e falls for every new idea.
그는 모든 새 아이디어에 넘어갑니다. 잘 흔들리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He's easily swayed by the last person he talks to.
그는 마지막에 대화한 사람으로부터 쉽게 흔들립니다. 그는 쉽게 흔들려요.
He gets easily swayed. He's so gullible.
그는 정말 귀가 얇아요.
He's gullibl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David decided to go with Jack's plan instead of your plan.
Seriously? Again?
Yeah, he's so gullible. He falls for every new idea. Jack just pitched his idea yesterday, and now he's all in for it.
It's like he cannot make up his mind for more than a day. I thought my plan made more sense, to be honest.
I agree. But he's easily swayed by the last person he talks to.
I hope Jack's plan works out for him. Maybe next time he will stick to a decision for longer than a day.
대화 해석해보죠.
David decided to go with Jack's plan instead of your plan.
데이빗은 당신의 계획이 아닌 제게 계획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Seriously?
정말인가요?
Are you serious? Again?
또인가요?
He's so gullible.
그는 정말 귀가 얇아요.
He falls for every new idea.
그는 모든 새 아이디어에 넘어가요.
Jack just pitched his idea yesterday, and now he's all in for it. Jack just pitched his idea yesterday.
잭은 어제 그의 아이디어를
pitched
제안했습니다.
And now he's all in for it.
그리고 이제 그는
all in for it.
적극 찬성해요.
I'm all for it.
어떤 생각을 적극 찬성할 때
He's all for it.
그는 적극 찬성합니다.
It's like he can't make up his mind for more than a day.
그는 하루 이상 결정을 고수하지 못해요.
He can't make a decision that lasts for more than a day. I thought my plan made more sense, to be honest.
사실 제 계획이 더
made more sense.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He's easily swayed by the last person he talks to.
그는 마지막에 얘기한 사람에게 쉽게 흔들립니다.
I hope next time he'll stick to a decision for longer than a day.
다음에는 그가 결정한 것을 하루보다는 길게
stick to
고수하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David decided to go with Jack's plan instead of your plan.
Seriously? Again?
Yeah, he's so gullible. He falls for every new idea. Jack just pitched his idea yesterday, and now he's all in for it.
It's like he cannot make up his mind for more than a day. I thought my plan made more sense, to be honest.
I agree, but he's easily swayed by the last person he talks to.
I hope Jack's plan works out for him, and I hope next time he will stick to a decision for longer than a day.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He's gullible.
그는 귀가 얇아요.
He gets easily swayed.
그는 쉽게 흔들립니다.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